그동안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저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죽어있는 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우리는 어떤 일이 된가 하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못 느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인지하고 의식하는 게 뭐예요? 혼의 영역과 이 몸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인지해요. 느껴요. 근데 영의 영역은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우리가 인지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익숙한가 하면 내 감정, 내 의지,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지식 또는 이 몸이 반응하는 것에는 우리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잘 경험해요. 근데 영의 영역은 이거는 우리가 자라갈 때 인지하게 돼요. 영의 영역은. 그러니까 영의 영역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인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부어준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래서 영의 영역을 하나님이 무슨 새로 고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배워왔던 가치관과 이 몸이 경험한 오감의 지식들, 이거는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역이 강력하게 우리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영의 영역이 새로워졌지만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늘 과학적이고 오감이 인지해놓은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여 가장 좋은 것, 가장 온전한 것, 가장 확실한 것, 이런 거는 우리가 붙든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역을 빼놓은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뺀 나머지 영역에서 우리가 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한 게. 다 상대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 중심적이기 때문에요. 내게 유익하면 바르다 생각해요.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 틀렸다 생각해요. 그래서 늘 내 중심적이고 내 보호적이에요.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는 유익하다 생각하고 그걸 붙들어요. 자, 그런데 영이 거듭나면요. 영이 거듭나면 이제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는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바는 어떻습니까? 주서 들은 내용과 내가 실제 따끔한 어떤 경험을 한 것, 고난을 경험한 것, 이거는 실제 지식으로 와 있어요.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영이 거듭나면, 이 영은 인지가 안 되는데, 영이 거듭나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새로운 종족이에요. 옛날 우리가 아니에요. 이 땅에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종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진짜 새로운 종족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종족의 가치관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은 온전한데 아직 혼과 몸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다는 기반 위에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이 말한 대로 따라가야만이 이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자꾸 읽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저기서 마음은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예요. 우리의 가치관, 생각의 영역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의 진리로, 영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 영이 말하고 있는 진실을 여기다 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진리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해요? 부딪히면 그건 버려야 돼요. 그 과정이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저 과정을 우리가 가야 돼요. 저기 안 가면 신앙이 안 자라요. 그래서 내가 틀렸다고 인정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틀리고 있는 거예요. 쉬운 예로 처녀가 애를 낳았대.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건 우리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가능해요. 그리고 그게 진리예요. 자, 그래서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역사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새 역사에 동참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새로운 피조물과 먼저 예수님과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피조물과 예수님과의 관계.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늘 우리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고민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이게 교회의 기초예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에서 늘 저걸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교회의 기초가 뭐라고요? 저 1장 30절과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말씀을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 처음 들어가지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인류의 역사를 중심으로 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얻었느냐? 양심과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다 뭐로 구원 얻는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건 전제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거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어요. 자, 그런데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이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너를 날 믿어라. 이런 가치관을 선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요.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들 어떻게 해요? 그가 제한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럼 구원 얻어요. 그 제한적인 영역에서. 그 다음에 율법 오기 전에는요. 그 전의 사람들은요. 율법도 없잖아요. 십자가의 복음도 없잖아요. 그럼 그들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심을 넣어줬다고 해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제한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 그리고 믿으면 구원 얻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모세, 노아 이런 사람들 언급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을 믿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 얻어요. 그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해가지고 내가 들은 거 틀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 하나님은 본성이 뭐예요? 사랑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이렇게 제한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그것만 그들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찾고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 영역을 제가 강조한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어떻다고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빨리 받아들여야 그 사람이 믿기 쉽죠. 그래서 선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없이 구원받는다? 어렵지요. 왜? 구약의 혹은 노아 시대보다 노아 시대나 복음각의 오늘날 시대가 죄악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양심으로 하나님 깨닫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런 구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한, 믿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한 그들은 구원 얻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돼요. 자, 예수는 나의 의, 이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이거 자료에 있어요. 네, 자료에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개념이 잘 안 잡히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렇게 이게 내가 이해가 돼야 반응이 되죠. 그럼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관계가 없었어요. 의롭지 못했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죄를 지었지요. 하나님 거부했지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고요? 의롭지 못한 관계에서 불의의 관계가 있었어요. 올바르지 않는 관계예요. 자, 그런데 이런 관계를 우리는 해결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불의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화목제물이 돼서 가깝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과 불의의 관계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면 죽어요.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이게 인류가 태어나서 그냥 계속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밑에 들어가는 거죠. 고통스럽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예수님을 대신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고 우리는 다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신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로운 관계를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뭐 수없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뭐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못 들었지만 예전에 수없이 그 내용을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긍휼의 그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는 의로워졌어요. 근데 의로워졌지만 내가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찾습니까? 그럼 그냥 찾으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든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은혜가 와요.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 아, 예수님이 나이가 의가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 저게 무슨 소리야?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관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그거는 찢어지지 않아요. 그 무게가 엄청나요. 그게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안 찢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찢으셨지요. 왜? 역사적인 사건에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길이 열렸지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졌지요. 하나님과 그걸 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자, 저건 또 뭐냐? 자, 우리가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지혜가 뭘까? 어떤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참 지혜롭다 그렇게 우리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혜가 뭔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바른 것을 선택하는데 바른 것을 선택하는데 아주 적시에 바른 것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적시에 그걸 해요. 이런 걸 지혜라 그래요. 바른 것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아주 적당한 타임에 선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서두르면요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실 때가 많아. 타임이 딱 맞아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다 그랬는데 자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빛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빛이다. 세상은 어둠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그 막 8km 넘는 거기에 이렇게 보따리 싸질고 이렇게 시장 가서 강릉 그 시내로 가셔가지고 차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 대중교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길을 신장로를 따라서 이렇게 언덕으로 쫙 내려가서 우리 산 지역이 높으니까 이렇게 가요. 가가지고 뭐 나무도 이고 가서 팔아가지고 뭐 먹을 것도 사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우리는요 저녁 때 되면 아 이때 어머니가 올 때 됐다 해가지고요 마중 받으러 가요. 그 물건들을 들러 가요. 그러면 한 마을을 지나고 또 마을과 마을 사이에 또 거리가 있어요. 그것도 지나. 근데 거의 다 어둡게 해서 오세요. 근데 하루는요 진짜 안 오시더라고요. 어느 지점까지 갔는데 안 오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슬슬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달빛도 어스름하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앞을 가려는데 좀 느낌이 선뜩해요. 그래서 멈췄어요. 딱 봤더니 뱀이 길에 딱 오배를 치고 있다가 무침한 거죠. 저도 무침하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요. 어둠에 있으면 그냥 물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후레쉬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만일 밝은 대낮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금방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피해갈 수 있고요. 아니면 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본인이 빛이라고 말씀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어요.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빛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답으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 어둠에서 해방돼요.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 모르면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요 그게 벼랑인지 그게 망할 길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게 빛이고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내용들이 지혜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곧 우리의 길을 인도해요. 그게 지혜가 됐어요.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분의 영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지혜라 그래요. 근데 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못 받는다. 그러면 진짜 불쌍하지요. 그걸 도와주러 오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근데 갔어. 내가 늘 욕심을 버리고 그 사람이 막 뭐 200%, 300% 수익이 있습니다. 막 그래. 근데 그런 수익이 있으면 왜 나하고 동업하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동업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뭔가 나한테 뜯어먹을 게 있어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귀가 얇거나 지혜가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냥 사기하고 속이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려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런 무슨 이익이나 그런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잘 섬길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내 이 재능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들이 윤택하게 살게 할까? 이게 목적이면요, 이 사랑으로 하면 욕심 안 부려요. 유혹에 안 넘어가요. 이런 게 다 뭐예요? 지혜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거룩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 됐다. 그건 또 무슨 뜻일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우리는요, 별 차이 없어요. 먼저 그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은 뭐 때가 넘치고 우리는 깨끗하고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먼저. 왜? 우리는 동일해요. 인간성이 동일해요. 근데 거룩이 뭐냐? 거룩은 우리는 거룩하면 어떻습니까? 성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내가 예수님 닮아요. 이 거룩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거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가 특별히 이 일로 구별했어. 여기 여러 사람이 있어요. 랜덤의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딱 찍어서 너 이리 와. 내가 이렇게 너를 사용할 거야. 딱 구별해놨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받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운 존재예요. 그게 거룩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오해해요. 아, 내가 더 뭐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그렇게 돼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별되어 있어요. 구별된 무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열매를 맺혀가는데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 길로 다가가요. 네, 마귀한테 구별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귀를 닮아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러기 전에 딱 구별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별된 게 이게 거룩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여러분이 딱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는 어둠의 나라에 있었는데 사단의 나라, 멸망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 있었는데 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나는 옮겨졌다. 구별됐다. 이게 거룩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지금 거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말씀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 가치관이 자꾸 바뀔 때 어떻습니까? 점점점 이 거룩의 능력들이 커져가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2장 9절 같은 데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의 백성 삼았다.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 뭐 시민권을 주든가요? 그런 거 없죠. 근데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옮겨진 거예요. 나중에 우리 깨닫죠. 이제 네 번째예요. 예수 나의 구원이라고 그랬어. 예수 나의 구원. 우리 구원 얻었다. 그것도 포함되지요.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구원 얻었어요. 구별받아서.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백주의 뭐 어떤 질병도 다 떠나간다 그랬어요. 시편 91편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선택받아졌고 예수님 나라로 들어갔고 우리가 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공격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공격할 자가 없어요. 이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분이 주권자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느 것도 건드리지 못해요. 어느 것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날개 그늘이 벗어나면 이제 장담 못해요. 그래서 그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경험해요. 병도 치유되고 또 가난도 벗어나고 이런 관계에도 어떻습니까? 좋은 관계를 가고 그렇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의구나, 나의 구원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네, 여기 첫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체성이 지금 뭐가 여러분의 정체성의 기준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다운되기도 합니까? 연예인들은 자기를 추종하는 인기, 그게 그들에게 힘이 돼요. 그렇죠? 정치인들은요, 정치인을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들을 그게 힘이 되죠. 우리는요, 뭐가 힘이에요? 알면서, 이름입니까, 여러분? 돈이지. 그럽니까, 여러분? 아니, 세상 사람들은 돈이에요. 돈이 힘이에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돈이 힘이라 생각하십니까? 머리는 이론은 아니지만 삶은 실제 돈의 힘이라 그랬죠? 예, 그 얼른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정체성에 합당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무슨 생각을 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기분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문제가 많지요. 승리를 못해요. 길을 못 찾아요. 가다가 헤매요 이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이 있다고요. 제가 17가지를 지금 적어놨어요. 짤막짤막하게 17가지를 다 할 수 있나 지금 고민이에요. 뭐 한 대까지 해보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되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어떻다고요? 새로운 본성을 가졌어요. 새로운 본성. 저기 뭐라고요? 새로운 영을 받았어요. 그 새로운 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전에는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가 이 영이 파괴됐죠. 사단의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죽음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습니까? 죽어요. 몸만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떠나요. 하나님과 이별해요. 이렇게 됐어요. 왜? 사단의 말을 들으므로.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 차이가 뭐라고요? 똑같아요. 별 겉모습은 똑같아요. 먹는 것도 똑같고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영이 달라요. 새 영이에요. 혼을 가지고 있고 몸이라는 집에 있는 새 영이에요. 우리. 새로운 종족이라고요. 그것부터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잠시 잠깐 이 땅의 사람들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세계까지 계산해 보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새 영을 가졌느냐 아니었냐 이게 큰 차이예요. 이게 우리를 존재감을 줘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상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을 우리 가져야 돼요. 그래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예. 자기 지혜를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말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이미 받았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열두 제자들은 새로운 본성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이제 아리송하지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전까지는요, 새로운 본성을 갖지 않았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옛날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았어요. 다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교훈을 따르고 다니는 거예요. 베드로가 조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너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아직도요 새 영을 받지 못했어요. 새 영은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가능했어요. 그래서 봅시다. 만일 제자들이요 3년 승리 못해요. 왜? 새 영이 있어야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 밑에서 3년 반, 거의 3년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도망치잖아요. 부인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두려운데. 마음에 찔리지만, 왜? 인간 관계상 마음은 찔리지만, 어떻게 해요? 아직 내가 중심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로운 영을 가졌다는 게요, 이 엄청난 겁니다. 그 열두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세상 떠났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담당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그런 은혜를 입었지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어렵지만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과 같아요. 제자들은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로마서 7장에 그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은 이후에 로마서 8장의 삶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본성,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죄송합니다. 또 읽어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해요. 새로운 본성만이 가능했어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이 뭔가 하면 나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찬양에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네 우리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예, 아주 오늘 선곡이 딱 설교랑 잘 맞아가서 고마워요. 예. 자, 저 보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별로 능력이 없어요. 가끔은 역사해요. 가끔은 역사해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진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무슨 특허권 받았어? 특허권 내. 이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너 예수 안 따르면서 그 이름 왜 사용해? 막 이랬어요. 그런 내용 나오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 놔둬라. 지금은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내 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요,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면 가끔은 어리버리한 귀신은 떠나가요. 아, 진짜 그래요. 근데 좀 센 놈은요, 덤벼들어요. 그래서 스게아의 일곱 아들이 주랭랑을 났잖아요. 달려드는 바람에.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어떤 어둠의 세력도요, 예수 이름을, 우리 새로운 본성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요, 그놈들은 덤벼들지를 못해요. 아니 대항은 하겠죠. 그러나 우리를 뭐라 못해요. 막 겁주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싸우죠. 우리를 괴롭히지를 못한다고요. 해하지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그놈을 사로잡죠. 그놈을 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믿음이 없어. 난 기도도 잘 못하는데 성경도 잘 몰라. 아, 그 의미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어요. 있습니다.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밝음했기 때문에요. 어둠의 역사는 밝음을 싫어해요.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자, 교회는요,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모든 충만한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늘의 지점이에요. 모든 권세가 있어요. 또는 대사예요, 우리가. 본국의 그 모든 특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 실제 그래요.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이름도 사용할 수 있고요. 실제 우리는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걸 대항할 때가는요, 하나님 앞에 그놈은 질서상에 이제 불이익이 와요.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가진 우리 모두 다 지금 지체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셨으니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저걸 교회라 그래요. 우리 각자지만 교회예요. 교회의 권세가 있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나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에 거하는 자이다. 자,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우리가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 살리셨죠? 본인 스스로 살아났나요? 예. 예수님은요, 누가 살린가 하면 성령이 살리셨어요. 성령이. 부활케 한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살리셨어요. 자, 그 영이 예수 믿을 때 누구에게 옵니까?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린 그 능력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부활의 영을, 부활하게 하시는 영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해요. 예수님을 살린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우리는요, 그 영이 이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제 사망이 끝이에요. 사망과 이제 결별했어요, 우리. 그, 우리 죽는데요? 그런 분 있어요. 그거는요, 이 영혼과 몸이 잠시 분리됐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습니까? 다시 이 영혼과 이 몸이 다시 부활체로 새로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체로 바뀌어요. 그 부활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요.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다고요? 아직 이 몸이 부활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이 예수님을 부활케 한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겁내지 마세요. 어떤 일 하다가 나 죽으면 어떡해?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내 몸을 불살을 때가 되면 불살라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내 몸이 희생이 필요해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지요. 우리는 더더욱 의인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자,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이 부어졌어요. 자, 그러면 사람을 봅시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아나무인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이런 사람 있죠? 자, 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법을 안 지키면요, 화가 나요. 법을 지킨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 이게 불공정합니다! 하고 막 대들어요. 주로 어떤 아이들이 그래요? 꼬마들이 그러죠. 꼬마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차별하면 막 씩씩거리고 그래요. 왜 나는 덜 줘요? 막 이러면서 싸워요. 그러죠? 자, 보세요. 법도 안 지킨 사람이 있어요. 이건 완전 수준 미달이에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권리가 대단해요. 나 법을 지키기 때문에 불법하는 사람은 못 견뎌요. 막 화가 나. 주로 어떤 사람들 해요? 법을 만지는 사람들이 그걸 하지요. 법을 만져도 그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더 밑에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 어떤 사람은 어떻다고요? 내가 공정하게 살아. 그래서 다른 사람도 공정하면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이 공정하지 않으면 화가 나. 이런 사람이 있죠. 저도 그런 부류에 해당되는데, 어떤 데는.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막 새로 막 빠져가, 야, 저, 막 이러면 막 그래요. 불평을 해. 왜 그렇다고요? 야, 누구는 안 바쁘나? 뭐 이러면서 속으로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은혜롭게 바쁘니까 가세요.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어떤 때는 공정을 굉장히 신경 써요. 그래서 공정에 대해서 무너지면 화가 나. 자, 이런 부류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을 그냥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러면서 그냥 선하게 대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냥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하고 좀 사람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거의 다 어떻습니까? 거의 많은 경우는 법을 안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공정을 따지는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근데 이를 이타적인 사람은요 더 드물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면요 어떤 마음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요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그래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 있고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이요 이 모든 근원이 죄 때문에 그래. 그게 보여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애통해.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봐요. 그때부터. 그래서 자기 희생이 가능해요. 전혀 대가 없이 희생이 가능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자리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네 하나 먹었어 나도 하나 먹을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요 7명에게 떡을 12개를 갖다 줬더니 못 나눠 먹더래요. 북한 사람들은요 딱 짝수 맞게 줘야 돼요. 14개를 줬으면 2개씩 딱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12개를 주니까 못 나눠 먹더래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눠 먹죠. 자네가 더 가난하니까 더 가져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북한은 그게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땅에 사는 저 동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긴 그게 통하지 않아요. 다 개수를 다시 찢어가지고 만들어주면 가능하지요. 근데 어떤 거는 어떤 물건은 공산품은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또 같은 걸 나눠줘도 볼펜 같은 것도 잘라줍니까? 안 되잖아요. 왜 그게 안 된대요, 그 사람들. 왜? 그냥 공평한 거. 그게 최고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어렵구나. 진짜 불쌍하구나. 그래서요, 내가 안 받고 다 줄 수 있어요. 나는 여유 있어. 내 것도 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 것을 하는 사람 없고 어떻습니까? 나눠 갔더라. 딱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는 거기 근처도 못 가지요. 어떤 때는 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이 다스리면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사물을 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가능성이 가득해요. 왜? 성령이 와 계시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개발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이 밝아져요. 이 땅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걸 우리가 안 하니까 우리 시대가 이래요. 교회를 비난하고요. 우리가 저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사랑을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개발해서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기 시작하면 아마 세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그 영향이 있어요 지금. 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나는 더 이상 옛 질서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자, 우리는 3차원, 4차원 이렇게 얘기해요. 3차원은 뭐예요? 하늘까지죠. 4차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넣은 것을 4차원이라고 그러죠. 우리는요, 3차원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4차원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고 그것은 땅에서 만들어지거나 육신이 부모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요. 이 몸이 죽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은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미. 자, 일곱 번째. 나는 생명의 영역에서 왕으로 다스린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자,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예전에는요. 이 죄가 우리를 다스렸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죄를 이길 수 없었어요. 이게 죄가 왕노릇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 죄 짓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인기응변하고 남 뒤통수 치고 이런 거 해요. 그냥 전혀 그게 잘못됐는데도 어떻습니까? 그냥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그리 가요. 그냥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큰 소리 쳤지요.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몇 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황이 딱 달라지니까 완전히 그냥 부인하고 난리잖아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다스리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돼. 어떻게든지. 내 중심이야. 내 중심의 근본이 뭐예요? 죄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이제 역사하게 해야 돼요. 예전에는 죄가 이미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다니까요. 그런 환경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뭐예요? 성도에게 질병이 다가오면요. 생명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질병이 져야 돼요. 우리가 과로하든지 어떤 뭐 사고를 당하든지 어떤 뭐 환경에 안 좋은 환경이 있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유전 인자 때문에 이렇게 어떤 역사가 없으면요 계속 그렇게 흘러가요. 그렇죠?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병원도 지금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요 그런 게 상관없어요. 유전 상관없어요. 후천적인 병 상관없어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 속에 이미 그 생명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반응해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돼요. 한 예예요. 여기. 또 어둠의 세력도 이기죠. 마귀도 이겨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생명이 있지만 이게 통치를 못해. 눌려 살아.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사망이 왕노릇 하는 거죠.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내 경험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옛날 경험을 버리고 성경을 믿고 일어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은 광야까지 왔다가 끝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시대의 사람들이죠. 광야까지 왔다가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까지 끝내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점령하고 충분히 생명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못 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자격을 줬는데도 믿지 못해서 못 넘어갔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왕 노릇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놨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안 돼요. 그냥 광야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고 믿음을 몰라서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이 사고방식이 자꾸 이 진리를 붙들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자꾸 주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미 모든 거 다 이겨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싸워야 됐잖아요. 자기가.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이미 모든 걸 이겨놨어요. 그 당시 상황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사람과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고 취할 것이 있어요. 취해야 돼요.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워나가야 돼요. 피터지게 싸워야 돼요. 물론 군대 장관이 나타나셔서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면 승리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줄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를 발견하고 취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는요, 하나님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제가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뭐 좀 주세요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 했더라고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행기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오토바이도 주고 세발 자전거도 주고 다 펼쳐놓고 네 가져가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뭘 가져가시겠어요? 비행기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비행장이 없어. 그리고 비행기 조종할 줄 몰라. 그러면 갖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못하지요. 그럼 내려놔. 그 다음에 큰 버스를 주는데 버스 뭐 면허증이 있어야지. 그것도 내려놔야 돼. 오토바이 원동기 면허증도 없어. 그것도 안 돼. 그럼 뭘 가져가겠어요? 자전거나 세발 자전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그 진리를 활용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사고방식을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렇다. 나에게 저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걸 먼저 받아들이시고요. 확신하고 믿으시라고요. 왜? 성경 말씀에 근거가 돼 있으니까. 믿으시면서 이제 하나님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이 역사하게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